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파된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그로 인해서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던 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여러 가지 단서를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또 손가락질 받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신을 받는 청중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심지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일까지 있었다. 그런 단서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또는 독자들의 상황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 또는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하는 걸로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시간이나 또 어떤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그 의미를 붙잡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양육의 과정이고 훈육의 과정이다. 또는 연단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윗부분에 나오는 12장의 전반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훈육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훈육하고 계신다. 연단하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장성한 자에 이르도록 키워가고 계신다. 그것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1월 20일인데 코로나가 국내 발발한 지딱 1년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참 더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혼란스러운 1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뭐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또 교회 또한 많은 혼란과 또 어려움 속에 이렇게 1년을 저희가 보내왔습니다. 또 사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당국에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또 그런 수고 또 헌신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그러나 여전히 겪고 있고 또 당분간은 거의 또 올해 1년 많은 시간을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자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 고난의 의미에 준하여 생각해 보자면 이 또한 주님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연단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드린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겪는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이 없이는 허락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인지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훈육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구나. 또 우리 성도 각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내가 보내고 있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와 훈육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아버지의 연단 가운데 있는 시간이구나.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더욱더 아버지만 바라보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훈육과 연단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2021년 1월 20일을 지나고 있는 우리 3일의 성도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 훈육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행하며 가야 될 것인가? 여기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의 단락인데요. 거기에서 딱 명령으로 되어 있는 동사는 여기 나타나 있는 따르라라는 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것을 계속 이어서 붙이고 붙이고 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따르라. 이 따른다라는 것은 추종하는 것인데 아주 열렬히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될 때는 박해한다라고까지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아주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열렬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화평과 거룩. 둘 다 참 너무 큰 주제죠. 성경에서 아주 크게 다뤄지고 빈번하게 다뤄지면서도 굉장히 크게 다뤄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 제한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히브리서 안에서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가 따르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에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하심, 거룩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이 화평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미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의 훈육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주어지는 열매와 목적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다름 아니라 거룩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시느냐? 거룩과 화평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 아버지께서 주시는 화평,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룩이자 화평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 자녀된 자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에게 그냥 턱하니 다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에게 그것을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연약하고 미숙한 아이에게 그것을 맡겨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맡겨져 봤자 아이는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아이가 장성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아이가 그것들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 훈육하고 연단하고 교육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자녀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과 화평은 그냥 우리에게 딱 머물러 있어서 자 이제 됐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훈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속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나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물질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상태로서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아들로서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화평을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이고 자녀로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 반드시 아버지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화평과 거룩을 쫓아가라. 그것을 추구해라. 너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화평과 거룩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거야말로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화평과 거룩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붙들어야 될 그야말로 핵심 가치이고 절대 가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특별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가는 문제는 화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또한 거룩함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화평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평은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해보니까 혼자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혼자서 절대 안 되네. 이것을 깨달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해보니까 할만한데? 1년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혼자서는 결코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가는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같이 함께 가는 것일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14절부터 그 이후에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딱 걸려있는 어떤 행동 또는 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마지막에 읽은 살피라입니다. 살피라. 그러니까 살피라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살피는데 뭘 살필 거냐? 첫째 이걸 살피고 둘째 이걸 살피고 셋째 이걸 살피라.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살핀다라는 말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경계하는 것이죠. 주의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말에 이 돌봄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가 붙어있는 거더라고요. 돌다 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것이 돌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게 돌봄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돌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보호라는 것 또 서로 양육하는 것 이런 개념들이 파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살피라라는 그 동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살펴야 될까? 또는 누구를 살펴야 될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15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통하여서 베푸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뒤틀려져 있거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는지 살펴라,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추구하라라고 하신 명령에는 결국 우리 주위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명령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돌봐야 됩니다. 누구를 돌보느냐?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게 되는 감당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모임을 못한다는 것이죠. 모임을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대체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소외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를 또 꺼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서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믿음에서 자꾸만 멀어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점점 멀어져서 떨어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도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이 연단의 길을 감당할 수 없다. 같이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걸어갈 때 그냥 나만 잘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는지 살피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면은 진짜 힘들죠. 특별히 이렇게 군장을 다 완전 군장을 차고 행군을 할 때 정말 그야말로 막 토가 나오고 욕이 나오면서 걷는 게 그런 행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군을 하다 보면은 항상 뒤처지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잘 가던 사람도 이상하게 이 행군만 하면은 이렇게 뒤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저라고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네, 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행군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뒤처지거든요. 저 멀리 어느샌가 보면은 처음에 분명히 다 같이 출발해서 대열을 이루면서 갔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걷다 보면은 저 뒤에 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아, 나는 잘 달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달려? 하면서 그냥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처져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그런 사람들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군장을 막 팽개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군하다 보면 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이걸 터덜터덜 막 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떨어뜨리고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흘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힘들죠. 나도 완전 군장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무게로 짐지고 있는데 너만 힘드냐? 다 같이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저기 멀리 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된다. 우리가 돌봐야 된다.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 노래는 15절 하반절입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두 번째로는 쓴 뿌리가 난다. 이것을 주의해라. 이것을 살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쓴 뿌리라는 이야기는 어떤 구약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까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모세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가진 복과 저주의 성격을 28장과 29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언약 백성들 가운데 쓴 뿌리가 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번역대로 하자면은 독초와 쑥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쓴 뿌리가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쑥이 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쓴 뿌리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독초와 쓴 뿌리가 거기에서 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살면서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 생기지 않을 거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건 젖은 것과 마른 것 합하면 모든 것이잖아요.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언약의 저주가 임하는 일이 결코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기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쓴뿌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쓴뿌리.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게 배교의 성격이 그냥 자기 혼자 쓱 공동체를 빠져나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력이냐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살아도 아무 일 안 생겨라는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 그것을 쓴 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쓴 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화평이 깨지는 그런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깨지는 더러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게 쓴 뿌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로 이걸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쓴뿌리, 이 쓰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 상태입니까? 악독한 마음입니다. 악독한 마음. 언제 이런 악독한 마음이 나오죠? 시기하는 마음에서 악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거기에서 이 쓴 것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화평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임하는 것이 주님의 화평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서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쓴뿌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악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악독한 마음이 그냥 혼자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평을 추구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살펴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때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도 어려운 게 어려운 상황이고 고난이잖아요. 연단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 삐딱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공동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러한 쓴 뿌리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악독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그 악독한 마음이 자라나도록 내가 일조한 것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또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서로 주의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을 때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민해져 있어요.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거세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양떼를 맡은 우리 목자, 간사, 리더,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이 더욱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을 내서 돌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힘든데. 맞아요. 우리 다 힘들어요. 힘든데 주님께서 내가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너머에 있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요만큼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 그 이상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 감당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실력이 좋아서 내 성품이 훌륭해서 내가 이 목장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내가 섬겨온 것이구나. 그러한 연단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6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 그 사람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샘플로서 누가 등장합니까? 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의 어떤 표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야곱 동생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리고 해프닝이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에서라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떠한 사건, 그것이 드러난 사건으로서 이 장자권을 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음행하는 자 또는 망령된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음행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배신하는 것을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또 망령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속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되다, 세속적인 것 또는 속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것의 반대 개념이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 근데 속된 것은 사실은 좀 좋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것이에요.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된 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누자면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 중에 정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근데 부정한 것은 속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부정한 것은 1차적으로 정결해져야 되고 속된 것 중에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되다라는 것 자체가 꼭 부정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모든 것, 보통의 것, 그런 것이 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망령된 사람이다, 속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여긴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는 거룩한 것을 그냥 보통의 것으로 여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것으로 여긴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과 축복들을 그냥 보통의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자권을 판 거죠. 장자권? 아유 그거 그냥 누구나 줘버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보통의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살펴라 돌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화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세속화된 사회. 사회 자체가 종교의 영향력 밖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세상의 중심이 종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교는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 하나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종교를 무시하고 치워버린 게 아니에요. 종교도 그냥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영역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 올려놓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특별한 것으로 여기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세속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라든지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종교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그렇지 않고 어떤 초월적인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안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대하는 것을 이래저래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서비스업으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차피 서비스업 아니냐? 그러니까 뭐 나오면 항상 헌금 얘기하잖아요. 헌금 안 고칠까 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속화의 그 영향이겠죠. 다른 하나는 어떤 동호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어차피 동호회 아니냐? 그냥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너희가 우리가 뭘로 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 세상이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원리와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있어요. 종교는 좋게 말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동호회 정도이다. 또 나쁘게 말하면 어떤 서비스업 아니냐,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제공해주고 일종의 재화를 받는 그런 서비스업 아니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이렇게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세속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 동호회로 우리 교회 자체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 우리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서비스업으로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서비스업으로 생각할까요? 내가 교회 헌금 냈는데 이 정도 권리 내가 누려야지. 내가 헌금 냈는데 왜 이 정도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야? 왜 목사는 사례받으면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서비스업으로 생각하니까 나오는 생각입니다. 동호회는 무엇입니까?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고. 내가 소속될 수도 있고 안 소속될 수도 있고. 내 자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왜 나를 터치하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는데. 목자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동호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거지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걸 교회를 동호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동호회에서는 그런 일들 자주 있잖아요. 그게 세속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망령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내가 세속적인 가치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 구절이 이렇게 17절에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후회하고 다시 돌이키고자 했지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권을 회복하고 약속을 받고자 했지만 유업을 물려받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과 거룩이라는 열매와 주님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 살필 것을 오늘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낙오하는 자가 없는지를 살피고 돌봐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 쓴 뿌리와 같이 쓴 마음을 품고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더럽히는 자가 없는지를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지 살펴야 된다. 세 번째, 에서와 같이 음행하고 망령된 자가 없는지 주님께서 주신 이 신비한 공동체를, 교회를 세속적인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 가운데 그런 시선과 시각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도 힘들지만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실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화평과 주님의 거룩으로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과 팀에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간사, 리더,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이 영혼 맡은 자들을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원이 되어 살아갈 때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연약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쓴 마음을 품고서 쓴 뿌리가 되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지는 않은지, 또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망령된 행실을 하는 자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살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